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구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시나가에 숨어서 지내며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시나가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버듀 제자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환영하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리시네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난주까지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서 강해 설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를 다루는 부분이고 4장부터 6장이 실천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3장이 끝나게 되면 이제 1단락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숨 고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달 동안 열왕기 상하 말씀을 가지고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큐티를 좀 더 도와드리는 말씀을 주일에 증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엘리야 혹은 엘리사와 같은 그 선지자의 사역이 열왕기 상하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가지고서 좀 더 깊이 몇 주 동안 주일날 강해 설교를 진행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에 또 신입생분들 새로 오시고 신학기가 되면 또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아마 이번 여름 동안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설교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엘리야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격인 이 엘리야 이 두 사람이야말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사람이 다름 아닌 모세와 엘리야였던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에 처해 있을 때 우상을 타파하고 그 여호와 일신 숭배 사상을 한마디로 여호와 신앙을 잘 보존하고 지켜왔던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의 모세 율법의 여호와 신앙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하였고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서도 역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예언으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의 위상은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매우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큐티에서 아시겠습니다만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대이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악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부인을 잘못 들여와서 이제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는 아합 이전에는 바알 숭배를 음성적으로 했습니다만 아합이 왕이 된 후부터는 바알 숭배가 국가 정책으로 장려가 되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동굴에 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났고 그런 영적인 타락은 보통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당시 시대는 그야말로 약한 자들이 늘 착취를 당하고 윤리적인 부패가 만연한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게 아합의 시대랑 거리가 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알의 종교를 우리도 강요를 받고 있지 않는가. 바알 종교는 그야말로 풍요의 종교인데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되어서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돈만 벌 수 있다면 윤리나 도덕, 인륜까지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대한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점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에 따르기 시작하고 또 교회는 세상에 점점 힘을 잃어가서 교회가 세상에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서 성경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지하셨던 그 일이 이제는 만천하의 합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마치 댐에 수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소아성애라든지 동물과 성관계하는 수간이라든지 일부 다처제라든지 일처다부제라든지 온갖 그런 변태적인 성적인 취향도 언젠가는 합법화되는 길이 물꼬가 트였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와 기독교의 점점 적대적인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엘리야의 이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첫 시간으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특별히 엘리사 사역의 출발과 그 시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메시지를 함께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어떤 식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는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역사에 나타나자마자 아합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장면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것은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 없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할 때는 그 선지자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 혹은 어떤 지파의 사람인가 부친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통 소개를 해주고 선지자가 등장하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와서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식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누구에게서 그가 신앙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가 그 소명에 반응을 했으며 그가 나이는 몇 살이며 여러 가지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럼 엘리야에 대한 어떤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식으로 그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드는 생각은 아마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비밀스럽게 당신의 사역을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 대한 배경 설명 없이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자나 지도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좋은 지파 사람, 좋은 신학교육을 받고 훌륭한 그런 어떤 유명한 설교자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역사에서 사용하신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엘리야가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인데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엘리야도 화가 나면 화날 때 화나고 기쁠 때 기쁘고 낙심할 때 낙심되고 절망할 때 절망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랑 똑같은 정서와 사고와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우리보다 인간적으로 뭐가 특출나서 잘나서 그가 쓰임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미니 시리즈 강의 설교를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여러분 듣지 마시고 이 얘기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해진 것이지 엘리야가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두워져가는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고 저도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아, 이 설교가 나에 대한 설교이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17장 1절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엘리야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정보가 등장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길르앗 지역 디셉 출신 사람이라는 점, 그의 출신 지역 하나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이 출신 지역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길르앗 지역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그 요단강을 근거로 서편과 동편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요단강 서편은 여러분 그 지중해와 해안가와 이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중해 서편은 그야말로 국제무역이 시돈과 두로와 같은 국제무역이 매우 활발했던 곳이고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어떤 분위기는 국제적이고 진보주의적인 종교문화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요단강 동편은 그런 국제적이고 진보주의적인 세계주의적인 종교가 아니고 보수적인 여호와 신앙이 잘 보존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길르앗 디셉 지역, 요단강 동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여호와 보수 신앙이 잘 배양되고 보존되어 있었던 그 길르앗 지역에서 이 사람이 성장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점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길르앗 디셉 지역을 확보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진리만을 붙잡고 사는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 그런 곳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퍼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미시 공동체는 여러분 이 보수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든 문명을 지금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도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적으로 자업자득 농사짓고 가구 만들고 이런 그 집단생활을 지금 하면서 신앙을 지금 지켜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미시 공동체를 보면서 아, 저 공동체처럼 정말 세상이 어두워져 가니까 저 세상과 거절하고 단절하고 정말 하나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미시처럼 문명을 거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보수주의적인 신앙은 그렇게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보수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처럼 말씀에 근거한 보수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역사에 등장하여서 첫 번째 한 말이 아합왕에게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아합왕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인간 제왕에게 이 지상의 절대 왕권을 휘두르고 있는 인간 제왕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국가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태로운 일이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신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격동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 변치 않는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채 말씀을 온전히 유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날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우리 목장 모임도 철저하게 말씀 위주로 우리가 진행하고 또 제자 훈련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이 모든 여러분 일들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바알과 그리고 바알이랑 비슷한 우상이 들끓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그의 인생은 평범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벅찬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폭풍이 휘말려서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다가 생사를 거는 싸움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엘리야와도 같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선한 싸움까지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퍼주 제자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길라 디셉 지역을 늘 확보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리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신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딱 장엄하게 등장하여서 심판을 딱 선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연 그에게 너는 저쪽 요단강 동편 끝자락 지류인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지내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 요단 동편 끝자락 국경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표면적으로는 아합왕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러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합왕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피신시키시려는 의도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숨기신 이유는 장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야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숨기시고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려는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기심은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을 다 읽으시고 1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날이 지나서 3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아합에게 보여주라고 너를 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만 2년 동안 그 시간 동안 분리되어서 지금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분리의 시간은 바로 엘리야를 더욱더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사역을 바라볼 때 사역의 균형 혹은 사역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사역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그 모든 사역을 쉬고 세상과 분리된 채 사역과 분리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쉬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숨겨짐의 시간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려 30년 동안 세상에서 숨겨진 채 생활하셨고 요셉도 애굽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전에 13년 동안이나 그가 숨겨서 지내왔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숨겨서 지내왔고 바울도 숨겨서 지내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여러분 빨리 어떻게든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서 바알을 정말 타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으로 불타올랐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상하게도 2년 혹은 3년을 숨기셔서 그를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숨겨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숨기시고 훈련하시는 시간들 나는 무언가를 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보란 듯이 무언가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사명감도 투철한데 왜 지금 내가 여기서 쉬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다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뒤처지고 있는가 이런 식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숨겨지는 시간, 지체되는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할 만큼의 인격이 우리가 온전히 개발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차단하시기 위해서도 숨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숨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분주한 일상생활에 치이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세상과 분리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쉬는 시간 같은 시간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숨겨지는 시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우리를 나중에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숨겨짐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엘리야에게 어떤 형태로 경험되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숨겨짐의 시간,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매우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저는 놀라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받았던 훈련이라고는 그리 시냇가에서 가뭄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그 시냇물을 그냥 매일 마시는 것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면 그거를 먹고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그의 훈련의 전부였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훈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를 다 초월해서 어디 산속에 좋은 수양관에 들어가서 훌륭한 목사님이나 좋은 강사분을 초청해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어떤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가는 것이 영성훈련 혹은 뭐 영적인 수련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훈련은 어떤 그 신비로운 진리나 어떤 특별한 뜨거운 체험이 없이 그가 받았던 훈련은 그냥 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 먹는 것 그러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받았던 훈련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엘리야에게 시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엘리야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깊이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그 숨겨짐의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가 깨달은 것은 아, 나의 필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훈련은 고상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매우 구질구질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죽느냐 사느냐, 먹느냐 굶느냐 같은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이랑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 뭘 먹을지 고민을 하고, 이번 달 렌트비는 어떻게 내야 할까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적인 훈련이 물론 수도원에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렌트비를 어떻게 낼까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도 하고 옥에 가겠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자주 하면서도 실상 물질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은 매우 참기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배고픔을 모르고 육신적인 어떤 아픔도 모르고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아 보고 혹은 세상적인 외로움도 겪어보지 않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일을 겪어보지 않은 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겪는 이 일들 혹은 물질적인 이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성장을 시키신다는 분임을 여러분 모두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리 시냇가에서 숨겨진 채로 그런 훈련들을 받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그런 훈련을 받으셨던 분이 아마 계시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숨겨지는 것 같은 시간, 나에게 지체되는 것 같은 시간, 발전이 없는 것 같은 시간,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견뎌내는 게 전부인 시간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깊이 만나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공급하시는,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자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입에서 음식을 먹는데 아마도 분명 진수성찬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가 굶어 죽지 않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수성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냇물도 여러분, 그가 마실 물도 풍성한 것이 아니었고 점점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돌봄을 받는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겪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받는 때이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신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를 훈련시키신 그 훈련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훈련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엘리야에게 시냇가 물이 막 넘쳐나고 산의 진미가 그의 앞에 차려져 있다면 그가 어떻게 정말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겠습니까? 물과 양식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의지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가 그런 굶주림을 겪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정말 주변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정말 동정하면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엘리야의 이야기는 전달해주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숨겨짐의 시간, 특별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으로 경험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준비되셔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대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또 들으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특별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숨기시고 훈련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감사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랑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시간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무언가 부족한 시간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광야 시험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언제나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만을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마지막 호흡이 닳도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며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다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갚을 길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만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겠습니다.
이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삶을 건설하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다가왔을 때 오직 감사함으로 견뎌내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으로 엘리야의 삶을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가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그가 어떤 집과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하나님 그의 심판을 아합왕에게 선포하는 식으로 그가 하나님 역사에 등장하였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비밀스럽게 신비스럽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모습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 섭리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외하며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길랏이셋 지역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사용하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신앙으로 아버지께서 조련하시고 단련하셨으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도 길랏이셋 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이 말씀에 있어서 태역하지 않는 하나님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저희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적용하는 그런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세상과의 싸움을 아버지의 의미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희들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조롱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비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그리시네가에서 숨기셔서 오늘 만 2년 이상 훈련시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훈련이 특별히 대단한 것이 아니었고 매일매일 사망하여 공급해주는 음식을 목숨을 염려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2년 가까이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가 더더욱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또 물질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을 저희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으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주시려고 예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렌트비를 내기 위해서 매일 전쟁 흥나도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었다는 저희들께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저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지체된 것 같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런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 지체됨의 시간, 숨겨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등장 배경을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숨기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신 그 엘리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며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더욱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있어서 저희들이 타협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숨겨짐의 시간, 지체됨의 시간, 하나님 분리의 시간들이 저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육신적인 일, 물질적인 일로 우리가 훈련을 받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시간들임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세상적인 일로 물질적인 일로 걱정하며 노력하던 그 모든 때가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때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었음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 그 건조한 땅, 광야, 불뱀 정갈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저희를 낮추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을 주셔서 영적인 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그리스도의 숨겨진 시간, 분리의 시간 하나님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버듀 제자교회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